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한국이 세계 과학기술력의 진일보에 있어 또 한 번 대형사고를 치며 인류의 무궁한 발전을 또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핵융합 기술은 스파이더맨2와 같은 영화 속에서조차 아직은 꿈에 불과한 엄청난 기술로 인류로 하여금 우주로 진출해 식민지를 건설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인 22일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태양이라고도 불리는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로 K-스타를 이온온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30초 동안이나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앞서 중국이 1억 2천만도의 플라즈마 상태를 101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내 K-스타가 이뤄낸 성과는 중국의 이따위 성과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라고 하는데 왜일까요? 지난해인 2020년에도 K-스타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로를 10초 이상 운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초 이상 핵융합로를 운전해 핵융합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30초 동안이나 유지해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의 무궁한 발전을 약속할 핵융합 발전, 핵융합 에너지가 인류를 우주로 진출시킬 것이라는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핵폭탄이 막대한 파괴력을 발산하는 과정,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핵 분열을 이용하기에 막대한 방사능과 방사선, 핵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의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방사능 물질은 물론 탄소까지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핵융합로의 진공 용기가 깨질 경우 혹시나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융합로의 진공 용기가 깨진다 해도 내부의 플라즈마가 공기에 접촉될 경우 빠르게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폭발하거나 위험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있는 핵융합 발전은 수소 50kg만으로 1기가와트급 핵융합 발전소를 1년간이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핵융합 발전을 이용할 경우 수소 1000만 톤만 확보하면 1년 동안 전 세계가 아무런 에너지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요. 지구 안에서 만들어지는 2020년 전 세계의 수소 생산량만 이미 약 7000만 톤을 넘었기에 핵융합 발전이 이뤄지면 끝없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지구 밖 우주로 나가보면 수소는 더욱 풍족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가 수소라는데 저 태양계 넘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광대한 우주에도 수소는 넘쳐나는 만큼 핵융합 발전을 이용해 항해하는 우주선을 인간이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인류는 SF 영화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구 밖으로 나가 다른 행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스타크래프트 속 테란의 지구 집정연합 UED처럼 핵융합 발전을 이용하는 우주 함대를 결성해 은하계마저 지배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주의 지배권을 놓고 외계인들과 싸우기 위해 무기를 개발해야 할지도 모르죠. 태양은 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1500만도라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원활히 핵융합이 일어나지만 태양보다 중력이 약한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이온 온도가 약 1억도 이상에 이르는 엄청난 초고온 상태의 플라즈마가 필요하고 또 그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만든 핵융합로 K-스타는 2018년 핵융합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도 도달에 성공한 이후 매년 자신의 기록을 깨며 유지 시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중국의 기록은 왜 별것 아닌가? 우리 K-스타 핵융합로가 30초 운전이라는 대기록을 남기기 전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자존심을 구겨놓을 만한 성과를 내 주목받은 바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앞서 무려 1억 2천만도의 플라즈마 상태를 101초간이나 유지해 전 세계 신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얼마 전인 22일 우리가 남긴 기록인 30초보다 무려 71초나 더 오랜 시간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한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성과는 전자를 과열한 성과일 뿐 이온을 가열해 30초 동안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한 국내 K-스타의 성과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쉬운 성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K-스타 핵융합로는 세계 최초로 300초 이상 고주파를 낼 수 있는 메가헤르츠 대역의 전자기파 가열 장치, 통칭 IRCF를 사용합니다. 이는 전자 레인지와 같은 개념으로 메가헤르츠 대역의 전자기파를 쏴서 플라즈마 이온을 공명시켜 플라즈마의 온도를 섭씨 1억도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K-스타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전도 전자석을 사용하는 핵융합로라는 것입니다. 초전도 전자석은 일반 전자석을 사용하는 핵융합로에 비해 플라즈마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도 K-스타 이전에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로인 이스트를 가동시킨 바 있으며 인도에서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방식의 핵융합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스트가 초전도 선제로 MBTI를 쓰는 반면 한국의 K-스타는 더욱 우수한 성질을 가진 NB3SN을 초전도 선제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데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K-스타가 30초 동안 이온 온도 1억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면에서 K-스타의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핵융합 자동으로 운전을 위한 차세대 운전 모드인 내부 수송 장벽 ITB 모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는데 그 덕분에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케이스타는 앞으로도 운전시간 연장을 위해 전원장치를 개선함과 동시에 내벽 온도 상승을 억제할 텅스텐 디버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를 통해 케이스타 연구진들은 2026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 상태를 무려 300초간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석재 원장은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조건들도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독립연구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더욱 안정적인 연구환경 속에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핵융합 핵심 기술의 적기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각오인데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 발전 연구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서로 세계 최초 달성을 엎치락 뒤치락하며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 모두 2020년대 이내에 300초의 플라즈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시간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루어져야 할 물리적 현상들을 300초면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온도 기록은 전자온도이고 우리 한국에서의 온도 기록은 중심이온온도인데 중심이온온도를 올리는 것이 전자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핵융합 반응 또한 중심이온온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핵융합 최적화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이 추구하는 전자온도 쪽은 장시간 운전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국가가 추구하는 연구 방향이 서로 다르기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핵융합 연구의 핵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눈에 쉽게 띄는 가시적인 성과인 중국의 기록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가까운 한국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제공동 핵융합 실험로 ITER에서도 추가적인 성과로 전세계 핵융합 연구를 이끌 한국, 전세계에서도 핵융합 분야에 있어 가장 앞서가는 한국이 다른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올림으로써 이를 적용해 국제공동 핵융합 실험로인 ITER에서도 추가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ITER은 상용화 가능한 최소 핵융합 효율의 확실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공동 핵융합 실험으로서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28개국,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등 총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연구개발 사업이라 흥미로운데요. 이에 비견될 수 있을 만한 대형 국제합동 프로젝트는 국제우주정거장, 강입자 가속기 실험인 LHC,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ITER은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1995년에 이미 ITER에 가입을 권유받을 정도로 오래된 핵융합 연구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ITER 또한 K-STAR와 같은 토카막 초전도 전자석 핵융합 실험으로이기에 여기서 우리 한국의 기술적인 기여도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먼저 K-STAR를 운용하며 얻어낸 데이터를 ITER에 반영하여 전세계 핵융합 연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ITER의 초전도 선제로 중국이 사용한 MBTI가 아닌 NB3 SN이 선택된 것 또한 K-STAR에서 최초로 증명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며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진공용기 내부에 설치한 것 또한 K-STAR에서의 설계 피드백을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아직 시설조차 완공되지 않은 ITER은 2021년 말까지 토러스를 완성하고 2024년 말까지 극저온 장치를 완성, 이후 종합 시운전에 들어가 2025년 12월 첫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계획인데요. ITER 건설 현장은 축구장의 60배 규모인 42헥타르 6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총 사업비로 약 17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게 합니다. ITER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을 100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8만 킬로미터 길이의 TF 자석을 사용하며 6천도에 달하는 태양 표면 온도에 10만 대에 이르는 이온 온도 1억 5천만도에 도달할 예정인데요. 가장 뜨거운 태양 중심부 온도의 약 10배 수준입니다. 핵융합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최소한 Q에너지 증폭률이 10 이상 정도는 되어야 실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핵융합 발전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Q는 22 정도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많은 국가들의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은 Q는 1.25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ITER 프로젝트는 Q10 이상 수준으로 핵융합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용화를 위한 Q22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어려워 ITER 다음으로 예정된 데모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토카막 방식 외에도 핵융합 발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K-STAR나 ITER과 같은 토카막 관성 가동 방식에도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핵융합 발전의 성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은 한국의 K-STAR와 같은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 발전로이고 이에 대한 연구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엄청납니다. 그런 만큼 분명 분명히 토카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젠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한국이 가장 먼저 해내게 될 것이라 믿어보게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져 인류 역사에 남을 전무 후무한 성과를 우리 한국이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